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다섯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섯 사람은 누구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여자, 또 라합, 오늘 본문에 나온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이렇게 다섯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다말과 라합과 룻은 세 사람은 이방 여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이방 여자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다윗의 조상을 낳았고, 라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창녀로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상당히 그 우상 숭배를 아주 악하게 하는 그런 족속인데, 그러한 여인으로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역시 이방인인 햇사람의 아내였던 사람으로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썩 본받을 만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그것도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 이름만 올리는 법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같은 줄로 그렇게 하는데, 왜 이방인 여자의 이름은 세 명씩이나 올라가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또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이런 중요한 이름은 도리어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지고 이런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만약에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면 당연히 사라나 리브가, 그들도 족보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방인 여자 롯을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귀하게 쓰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지만, 오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교훈이 있는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룻기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어떤 주인공들이 환경 가운데서 있었던 그런 사건인가 하는 것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이야기가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서 일어난 이야기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우리 1장 1절과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간단한 말씀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암흑한 시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인이 첩을 두고 또 첩이 죽으니까 그를 열두 토막을 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래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민족 내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던 그런 때, 암흑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당시에 하나의 시대적인 배경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가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라는 그런 뜻인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그 분노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좋게 말하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피해 간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도망친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두 아들과 또 아내와 이렇게 네 식구가 떠나서 이방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오늘 말씀의 배경, 룻기의 배경으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멜렉은 모압에 가서 살면서 두 아들을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켜서 두 며느리가 모압 여자로서 그 하나님이 금하신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했느냐 하시면 바로 그 여자를 통해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막으시기 위해서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영적인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모압에 도망가기까지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 여자와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당시에 모압 족속은 얼마나 악랄했느냐? 여러분이 들은 그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그림에 보면 그 금오수와 몰렉이라는 우상을 그들은 섬겼는데 그림에 보면은 그 청동으로 만든 커다란 그 우상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그 밑에 불을 떼가지고 그 우상을 아주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산채로 올려놔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정말로 잔악하고 극악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바로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그 뼈를 묻은 토기 항아리를 수없이 많은 것을 발굴을 했는데 그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사람들이 모압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 도망가서 거기서 10년이나 살면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삼은 것을 보면 잠시 흉년을 피해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아예 내가 모압 사람이 돼서 여기서 그냥 자손 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늙은 아내인 나오미와 이방 여인 그 모압의 며느리 오르바롯 이렇게 세 여자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집안이 망한 거죠.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그가 흉년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단순한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 우리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적인 그 판단과 생각인데 늘 그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해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면 떠나지 말라 그랬으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그런 의문이 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하시면 하나님 무슨 방법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러다가 여기서 다 굶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단순한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악한 땅에 가서 모압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렇게 치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룻기는 그 시작이 최악의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나오미라고 하는 한 나이 많은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룻기가 마지막 어떻게 끝나느냐? 처음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불행한 여인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지막 끝에 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 29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바로 자기 며느리 룻의 남편이 되어서 그 당시에 형제를 잇는 고엘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형제가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땅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각자 지파와 각 가문의 분배한 땅을 옮기지 못하도록 고엘 제도라는 걸 두어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미망이 된 형제의 그 아내를 아내로 맞아서 그를 통해서 낳는 자식을 바로 그 형제의 땅을 잇고 기업을 잇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에 의해서 그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신앙이 좋고 또 부자인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결국은 나오미가 나중에 손자를 얻게 되고 그 손자가 바로 이새 그리고 오벳 이새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바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불행한 한 여자였던 나오미와 또 이방 모압 여자 룻을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며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여자, 유다지파 여자도 아닌 이방 여자를 그렇게 인류의 구속주이신 대속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조상으로서 그 도구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당시 여자들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들이 죽으면 전혀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거나 몸을 팔거나 아니면 자청해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했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과부가 된 늙은 나오미는 그런 가운데 정말 살 길이 막막하고 이제는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1장 6절에 보면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그리고 소문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두 젊은 며느리와 가다가 이제 유다 땅에 가까이 온 거기에서 이 두 며느리에게 두 젊은 며느리에게 각각 고향 부모님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셔서 좋은 남자를 만나 남은 생에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하고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만일 나오미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늙고 힘없는 자기 처지를 생각할 때 얘들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니? 너희들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조국 유다 땅으로 같이 가자 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처지보다도 젊은 며느리들의 그 앞길을 생각, 앞날을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늙어서 고생하다가 곧 죽게 되겠지만 이 젊은 애들이 이 며느리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나와 함께 고생을 하겠는가 그런 치근한 마음에 이제 나 하나로 고생하는 것이 족하니까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나오미가 오늘 한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 룻기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겉으로는 룻과 같지만 사실 내막적으로는 나오미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룻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였어요. 나오미. 결국은 룻이 있게 된 것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고 그 젊은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대단한 그러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고부 간의 갈등이 사실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편안하지 않기로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나오미와 며느리들을 보면 정말 나오미는 진정으로 며느리들을 사랑했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이렇게 높이 떠받들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분위기 속에서 느끼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의 앞길을 위해서 여기서 헤어지자. 돌아가거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말할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마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고부관계였으면 뭐 체면상 어머니 따라간 척 하다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따라가기 싫은데 그리고 뭐 형식상 어머니 그러면 만수무강하세요. 편안히 가세요. 그리고 아마 얼른 뒤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 네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이 나오미의 평소에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생활에서 온 영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예. 꼭 뭐 성경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뭐 알아가지고 전도를 해야 그게 전도가 아니죠. 삶을 통해서 가마르주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가치관을 보여주고 삶의 방식을 주어서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얼마나 이 며느리들이 그 짧은 10여 년을 살아오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큰 그 감동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헤어지자라고 할 때 소리를 높여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며느리들을 데려가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뭐 가서 무슨 땅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날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분명히 며느리들이 더구나 이방 여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가면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으면 고생이 극심하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나오미는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이 두 며느리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런 운명이 되었구나. 그렇게 나오미는 며느리를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라.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와 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다. 고생밖에 할 일이 없다. 고난밖에는 너희 앞에 앞길이 뭐 없으니까 제발 너희들 돌아가서 개가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너희들 놓치지 말아라. 갈곡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두 며느리가 또다시 소리 높여 울고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나음의 권고대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울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오히려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하며 더 시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며느리 루스에게 이런 의미 있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너한테 질문을 할 텐데 대답하라. 우리 여섯 번째 성경구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너는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여기서 나오미가 루스에게 특별히 그의 신들, 즉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가라는 이 말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의 동족인 모압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 루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나오미는 비록 남편을 따라 어쩔 수 없이 모압 이방 땅에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신앙의 어머니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추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의 신앙에서 루스의 신앙이 나왔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루스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 뒤에는 반드시 그 신앙을 낳게 한 그런 모태 신앙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루스의 이방인으로서 루스의 그 이방 여인으로서 신앙을 굉장히 높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나오미에게서 나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가 어떻게 할래? 내가 섬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길래? 아니면 너의 동족의 신, 그 그모스나 몰룩과 같은 그런 신을 섬길래? 그렇게 물을 때 루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일곱 번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동족이 섬기는 우상에게로 절대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께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룻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도구로 그를 높여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연이 불쌍해서 룻 너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가진 룻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하에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고엘의 의무를 자기가 첫 번째 의무를 행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나섰어. 그래가지고 룻의 남편이 되어가지고 그 아들을 낳아서 죽은 자기 형제의 계대를 잇게 함으로 그가 바로 다윗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을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룻이라는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란 룻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은 신앙적으로도 실패했고 세상적으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가서 본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결국은 가정이 다 풍지박산이 났어요. 생명을 유지해보려고 갔는데 세상 양식 때문에 갔는데 결국은 양식도 풍족히 얻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올바른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이 땅의 가난이에요. 영적인 가난이에요.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흉년이나 기근을 당한 것처럼 교회는 항상 평안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주님의 지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돼. 더구나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참여를 자초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랬는데도 그때는 아브라함 믿음이 아직 초보 단계였어요. 네.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있다가는 뭐 온 식구가 다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과 식솔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애굽 왕한테 붙어서 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볼까 그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납치돼서 왕궁으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었다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그때 아내도 빼앗기고 아브라함 가만히 놔뒀겠어요? 죽여버리지. 아브라함도 죽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그러면 떠나지 말아야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판단을 가지고 도저히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걸 떠날 때 그런 큰 불행이 닥친 거예요. 그러나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 이삭.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러한 위기를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또다시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풍부한 그러한 양식 있는 그 애굽으로 가야만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도 가죠. 떠나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말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내가 여기에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머물러서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머물렀을 때 어떤 결과가 왔어요? 나중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겠다고 그랬어요. 양을 치면 100배의 결실을 거뒀어요.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요. 셈이 솟아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있어요. 언제나 고난에는, 어려움에는 나를 회개케 하시려든지 아니면 내 잘못을, 이 고난을 자초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회개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오렌지 가운데서 제일 크고 또 큰 교회당을 목회하실 때 마련하시고 목회를 잘 하시다가 실계 문제로 교회에서 나오시고 사모님과도 헤어지고 홀로 외롭게 뭐 10여 년을 아파트 방에서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그 먼저 섬기시던 교회에서 한 달에 1,000불씩 생활비를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그 그 교회 장로님이 생활비 첨부를 가지고 목사님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아파트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고 목사님 차는 있는데 인기척이 없어. 아무리 두들겨도 전화를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불길한 생각에 매니저를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 변기에 앉으신 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지 면철이 돼가지고 몸이 다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갔었는데 장례식 때 반 뚜껑도 열지 못하고 광을 덮어놓은 채로 장례식을 드렸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그래도 한때는 주님 앞에 충성을 하던 귀한 종인데 그렇게 외롭게 십여 년을 고독 속에 가족들도 다 멀리하고 사람들도 다 멀리했어. 그 종이 그렇게 외롭게 고독 속에 지내다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몸이 썩어서야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하게 떠나질 않아서 그 다음 새벽 기도할 때까지 그 축복이 떠나지 않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왜? 하나님이 그 목사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계산해야 될 것 다 계산하고 이제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그래 이제는 됐다 올라와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구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지금 뻔뻔하게 나 목회 안 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먼저 섬기던 교회 교인들 빼가지고 목회하는 목사 많아요. 뭐 교회 여집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서 뭐 총회에서 제명하고 그랬는데 뻔뻔스럽게 나가서 목회하는 목사들 많아요. 만약에 이 목사님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회개했겠어요? 회개 안 하죠. 네.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고독 속에 가족도 멀리하고 사람들도 멀리하는 그 아파트 방, 고독한 그 아파트 방에서 누웠을 때 밤마다 주무실 때마다 아니면 외로울 때마다 뭐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제도 회개합니다. 저제도 회개합니다. 회개밖에 더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목사님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꺼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조금 어렵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그냥 후닥닥 뛰어나가고 그냥 도망가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사실을 나오미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번째 성경구절 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분명히 여기는 회개의 말이죠.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회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말씀을 불순종해서 떠났던 것이 우리의 죄였습니다. 나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마라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은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자. 그래서 의미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행복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라는 이름은 쓰다는 의미, 쓰다는 뜻이에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여자가 불행한 여자가 되어서 돌아왔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는 이곳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곤란하고 힘들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에서 떠나게 되는 때는 반드시 그 결말이 나오미가 변하여 마라가 된 것처럼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신앙을 저버리거나 성경 말씀을 저버리거나 참된 교회를 저버려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손해만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도 구원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교회 안에 머물러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 결국 나중에는 이삭과 같은 백배의 축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대로 룻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면 훨씬 편안하고 인간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룻은 전혀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어떤 생활 보장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갔다가는 사흘에 밥 한 번도 못 얻어먹고 굶어 죽기가 십상인 그 인생의 실패자로 돌아가는 그 늙은이, 그 늙은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것도 차별이 심한 모압 여인이 유다 지파 유다 이스라엘 땅으로 자처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일부러 걸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이것은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홉 번째 성경구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주님의 백성의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한 룻을 보시고 그래, 너는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이 될 그러한 그릇으로 갖춰졌고 자격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는 그러한 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룻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옴이라는 신앙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롯은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이라.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에요. 죽는 것 외에는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어죠. 그런데 어느덧 룻이 어머니에게 배웠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쓰는 이란 말을 써가면서 자기 신앙을 자기의 결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이방 여인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기로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우리 18절 열 번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 굳게 결심했다. 뭐예요? 다니엘과 같은 결심이에요. 에스더와 같은 결심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결심, 에스더와 같은 결심,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결심, 무슨 결심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풀무불에서 마지막으로 왕이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한 번만 저 금신상 앞에 절해라. 너희들 다 용서해주고 그대로 너의 그 직위를 유지해주겠다.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왕이요, 우린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지실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구덩이에서 타서 죽게 그냥 놓아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심이에요. 지금 이 룻이 고백하는 결심, 그런 결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룻을 어찌 안 쓰셨겠어요. 그러므로 룻이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런 믿음을 보시고 올바른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 필요한 것에 쓰신 것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룻과 같이 이렇게 신앙의 결심과 결단을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를 쓰십니다. 룻과 같은 영육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충성할 것을 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11번째 성경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룻과 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룻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난 룻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주님의 종들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처럼 오늘은 룻과 같이 죽으나 사나 오직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만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룻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